중국은 엔비디아 칩 없이 이 없이 잇몸으로 지금 때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 칩 없이 중국이 계속해서 화웨이나 이런 칩으로만 생태계가 퍼진다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문제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려면은 코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코딩하는 게 이제 CUDA라는 시스템인 거고. 근데 이제 화웨이는 화웨이 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칩을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중요한데 그건 다 엔지니어들이 할 거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CUDA가 아니고 화웨이 걸 계속 쓰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익숙해지고 이 생태계가 커지면 나중에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커지지 않고 미국의 생태계가 안 커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지원 뉴스입니다. 오늘도 이효석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 옆에 있는 거 뭔가요, 이거?
아, 이거요? 아, 저도 못 봤는데.
투자 전망 2016.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네.
전국 9개 도시에 영화관을 저희가 빌렸어요.
아, 그래서 여기 시네마라고 적혀 있는 거구나.
극장이죠. 극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극장을 다 대여하신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 통째로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만 본다는 그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 대관했어.
그런 말이에요.
너를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영화관 오시면 효치님들로만 가득 차 있는 영화관에서 저희가 2016 투자 전망을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감이 된 데들이 꽤 많아요. 한 6개관이 지금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진짜 이거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아, 사랑하는
아니, 사랑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데리고 와야지. 내년에, 왜 사랑, 나의 사랑하는 사람, 왜 투자를 안 하고 있니? 이거 오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여기서 그럼 직접 대표님도 만나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나가오고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꼭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판넬은 계속 여기 놔둘 테니까. 네. 뭐지 하면서 보시고요. 시작해 볼까요?
네. 내일 무슨 날이죠?
FMC.
그렇죠.
네. 오늘 밤은 제가 일찍 자요. 그래서 저희 딸도 네. FMC 날은 아, 또 연준이야? 왜 이렇게 자주 해? 이래요. 옛날에 이제 하윤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근데 도대체 연준이가 누구야?
아, 연준이.
연준이가 누구야?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FMC가 있는 날이죠.
네.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실 텐데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CNBC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네.
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분은 월가의 고수 트루이스트 형님인데 키스러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리? 그거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라고 딱 잘라 말했고요.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금리 내리고 주가 좋을 때 1년 뒤 웃을 확률이 93%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도 금리는 그대로였는데 주가는 50%나 더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최근에 오라클도 좀 빠지고 AI 거품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주들이 돈을 잘 벌면 증시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쫄지도 말아라. 내년에도 기업들 실적 좋아서 주가는 더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상승 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신가요?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이익이 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왜 이걸 방송까지 나와서 얘기하신 거지?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신 건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익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 연준에서 3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동결을 시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낼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은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 조치는 좀 다른 게 매파적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를 하되 뭐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추가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겁니다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뭐 내부 분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노동시장 둔화 대응하면서 인하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 인플레이션 이러다가 재정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멈춰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노동지표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FOMC를 앞두고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FOMC 회의는 뭐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파월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올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년 5월까지 파월이 임기이긴 한데 1월 달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후임이 정해졌어.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있겠냐고.
없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김부장에서 좌천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이 사람 말을 듣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안쓰럽죠. 이렇게 뭐 열심히 했는데 그 드라마 보면 김부장이 그러잖아요. 근데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고 그러면서 내가 25년 동안 내 회사에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러면서 막 마치 파월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7년,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맨날 맨날 데이터 보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파월의 입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근데 아마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괜히 파월이 여기서 금리 계속 내릴 것처럼 하고 내려봐야 본인은 굉장히 그냥 역사에 안 좋게 기억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미지라도 좀.
그럼요.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한, 못난 연준 의장. 이렇게 기억되는 건 안 좋잖아.
그쵸. 마지막에 그러니까, 항상 좋아요.
그쵸. 뭐, 이 정도급 되는 사람들은, 그 욕심은, 아,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기억될까가 되게 좀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의 기준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수정된 점도표에서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더 오를지 내릴지 그 성명서에 앞으로의 정책 조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들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콕콕 집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그래서 뭐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됐으니까 인하를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이 다음 차기 연준 의장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의 성향 또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슈퍼 왕비둘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슈퍼 왕비둘기. 차기 연준 의장이.
맞아요.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이분은 뭐 마음 먹었어요. 이미.
또 금리 인하 얘기를 했던데요.
뭐 금리 인하 얘기도 했고 이런 느낌이죠. 필승! 이런 느낌.
트럼프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디든 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어디든 가 있겠다. 양적 완화 하라고 하면 양적 완화 하고, 금리 인하 하라고 하면 금리 인하 하고, 뭐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살짝 붙어가지고, 물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연준 의장 시켜줄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뭐 아주 슈퍼 왕비둘기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이분을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 대학교 시절에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논문을 썼는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그냥 생각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많이.
이분은 대표적인 공급론자예요. 공급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물가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야 니네 물건 좀 그만 사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잡을 수도 있죠. 전형적인 공급론자입니다.
물가를
수요를 왜 죽이냐 공급을 늘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규제도 풀고 세금도 완화해주고 다 기업들한테 좋은 거 해줘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이런 그러니까 대학교 때 논문도 대학원 때 논문도 이런 논문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후폭풍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네. 네,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속보로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9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PC 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였죠. PC 혁명이 진행되면서 뭐가 됐냐면은 생산성이 개선됐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물가가 잡힌 거죠. 생산성 개선이 왜 물가 잡힌 거지? 생산성이 개선되면 이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당 산출물이거든요. 100명이 일할 거를 10명이 일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이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렇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잡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굳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AI 때문에 사람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때 사람 잘리고 디플레이션 올 텐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스 가격도 올라 막 많이 오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연준 의장의 생각은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도 좌지우지 되는 예정된 연준 의장이 있다면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기업 중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트럼프가 입을 열긴 했고 마음을 중국을 향해서 열었는데 이게 받는 사람은 별로 받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의 중국 수출을 전격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며칠 전에 나왔고 그러면서 중국 테크 전문 매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각 외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중국 테크 전문 매체 36코라는 주요 외신은 중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서 그동안 미뤄왔던 GPU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중국 대기업들은 올해 초에 엔비디아에 약 우리 돈으로 23조 원 규모의 H20을 주문을 했었대요. 그런데 수출 규모가 더 완화되면서 이 수요가 성능의 6배가 더 뛰어난 H200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블랙웰보다 H200에 대한 수요가 더 쏠릴 거다라고 해서 흥미롭게 나오고 있고 분석들이 중국 기업들의 기존 시스템이 대부분 호퍼 아키텍처에 맞춰져 있어서 이 막대한 시간, 비용을 드는 블랙웰보다는 오히려 호환성이 더 좋은 H200을 선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성증권이라는 중국 증권가에서도 중국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분야의 자본 지출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에서 CNBC에서도 하나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무엇이요인데요. 적에게 무기를 팔아서 뭐가 좋냐,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반도체 전문가 분이거든요. 패트릭 무어헤드 형님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파는 게 오히려 미국한테는 이득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어차피 최고급은 아니고 지금 파는 H200으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AI는 못 만들 거다. 두 번째는 가두리 양식전법인데 중국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중국의 독자 기술로 갈아타기가 엄청 어려워질 거다. 일종의 기술 중독을 시키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안 팔면 화웨이가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남미나 동남아 시장까지 다 먹어버릴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분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뷰도 물론 있겠죠. 이분인데요. 바로 중국 내 반응이 긍정, 부정 나뉘고 있었는데 일단 앞서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1 재경과 차이신 같은 현지 매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텐센트와 바이두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화웨이 국산 칩으로 상당 부분 갈아탔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고 또 이번 조치를 두고도 미국의 고도화된 정치적 계산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데 H200은 허용하되 블랙웰의 수출은 여전히 막아뒀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18개월 정도 뒤처진 상태에 묶어두고 자체 칩 개발 의지까지 더 꺾으려고 한다라는 계략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계략이 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분 브래들리 터스크 벤처 CEO인데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우선 동맹국 우선주의 문제, 그러니까 한국도 언급했어요. AI 경쟁에서 미국의 라이벌이 아닌 한국, 일본, UAE 같은 우방국들이 이 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중국에 먼저 칩을 보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가 모순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AI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가 그토록 중요하면은 왜 적국인 엔비디아에게 굳이 칩을 파느냐,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고요. 셋째는 경제적인 실효성 문제인데 수출에 부과되는 25% 수수료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 를 펼치고는 있는데 사실 뭐 다른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진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나요?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것이 계속 되어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엔비디아 칩 없이, 이 없이 잇몸으로 지금 때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칩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젠수랑 계속 얘기했던 거고. 왜냐면은 만약에 엔비디아 칩 없이 중국이 계속해서 화웨이나 이런 칩으로만 계속 이제 생태계가 커진다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문제지만 엔비디아 말고 AI를 칩 말고 그 칩을 구동하려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려면은 엔비디아 칩이 멍청하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는 걸 코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코딩하는 게 이제 CUDA라는 시스템인 거고. 근데 이제 화웨이는 화웨이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칩을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중요한데, 그건 다 엔지니어들이 할 거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CUDA가 아니고 화웨이 걸 계속 쓰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익숙해지고 이 생태계가 커지면 나중에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커지지 않고 미국의 생태계가 안 커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줘버리면 얘네들이 AI가 더 좋아져서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주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안 주기는 뭐한 게 이 생태계를 미국 기업의 생태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딘지가 참 애매한 거죠. 이거 얼마나 덜 좋은 칩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고. 근데 아주 안 좋은 칩을 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좀 화웨이 게 더 난데? 그러면서 안 쓸 거니까.
그렇죠.
좋은 건 줘야 되는데 또 너무 좋은 걸 주자니 또 중국이 따라오는 게 또 무섭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지정된 몇몇 기업들만 가능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말 이게 무기인 거거든요.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게 정말 관심사인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중국에 판매하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중국 매출이 그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의 25%를 세금으로 내는다는 점.
네.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을 일부러 거쳐서 중국으로 배송이 되던데요?
그러니까요. 25%입니다. 25%.
간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25%의 세금을 법인세가 아니고 매출에다가 낸다? 이거는 25% 컷 오브 세일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러면 장사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아,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수익화가 될 수 있냐.
우리가 보면 보통 매출이 나면 우리도 보면 회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것도 내야 되고, 남으면 그 순이익의 20%를 내는 거거든 원래. 근데 매출의 20%를 내면은 남나? 근데 엔비디아는 남죠. 70% 이상이 마진이니까 25% 줘도 남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그런데 참 너무하긴 한다. 25%면 징벌적인 과세라고 봐야죠.
제가 애플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애플폰, 맥북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도 그냥 이 생태계에 익숙해져서 다른 걸 잘 못 써요. 근데
맞아.
그게 익숙해지는 거는 무엇보다 더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날 좀 하락했다가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위에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이 막상 열리니까 이제 뭐 중국이 사실상 별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큰 상승이 그래서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주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좀 들어가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뭐 엔비디아는 이거는 AI의 상징과 같은 회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단순히 시스코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야욕도 지금 젠수랑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예. 뭐 4조 달러, 5조 달러, 6조 달러, 7조 달러 계속 가겠죠.
엔비디아 아직도 보유 중이세요?
저는 많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갖고 계신 팔란티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다 그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